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오늘 일독서, 이 구약의 말라키 연서라는 책입니다. 뭐 이게 짧은 연서고 그래서 독서에 잘 등장하지 않다 보니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책이기도 하죠. 오늘 독서 부분에서 방금 읽은 부분에서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신학 안에서 빠질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저주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구약의 시간에서의 하느님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죠. 그래서 저주와 축복을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 그 두 단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형지물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스케엠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는데 그곳은 나중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구약시대 때 스케엠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에 들어가고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했던 고장입니다. 그 스케엠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리짐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입니다. 구약의 신학은 이 두 가지의 산을 저주와 축복의 시각적인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예배 때, 설교 때 이 에발산과 그리짐산이라는 단어를 아마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거기서는 여전히 저주와 축복이라는 기복적인 얘기를 훨씬 더 우리보다는 가톨릭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출몰하는 빈도수가, 설교 때 나오는 빈도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죠. 구약의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시면 그리짐 산 위에서는 축복을, 에발 산 위에서는 저주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래서 구약의 신학과 구약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신학의 핵심적인 두 단어였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산이라고 되는 그 지형지물에 빗대어서 그것들을, 그 두 단어를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저주와 축복이라는 두 단어는 전부 사실상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에서 그 저주와 축복 그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머무르고 있는 저주와 축복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책은 뭐니뭐니 해도 지혜문학의 첫 책인 욥기가 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저주의 최상급의 모습들을 구약의 욥기에서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도 구약의 신학의 입장에서 뭐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악마의 계획으로 그 있던 수많은 재산도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재산이 사라질 때 자신의 자식들도 한꺼번에 죽음을 맞죠.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욥 자신도 고약한 병에 걸려서 죽지만 않았을 뿐 거의 죽기 직전에 몸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축복이라는 것은 그걸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걸 온전히 얻는 꼴이 되겠죠. 땅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요. 그래서 많은 재산과 권력을 얻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것을 물려주고 자신도 최대한 오래 살아서 그걸 충분히 누리다가 죽는 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누렸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중요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완전히 제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오래 살아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래도 위안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은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표현은 남아있죠. 세를 다 누리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누가 보아도 오래 사시면서 누릴 거 다 누리셨으니까 지금 맞이한 죽음이 위로가 된다라는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저주를 피하고 하느님의 축복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서 제시가 되고 있죠. 그 율법, 축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혹독하게 비판을 내리고 계시죠.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만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반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비난받는 율법학자들이지만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마디는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말마디는 쓸모가 있듯이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도 않고 구약의 신학처럼 세상살이가 또 우리 인간 삶의 모습이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았네,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네라고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바라보았던 세상은 상당히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뭐 동화책을 본다든지 아는 만화를 보아도 세상에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고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분명해 보였고 저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지 저 인간이 축복을 받았는지도 분명해 보였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100% 선과 100%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9% 선의 1% 악, 아니면 99% 악의 1% 선은 존재할 수가 있지만 100% 선의 100% 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가 다 영혼과 육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육신은 선하신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영을 바탕으로 그 선하신 영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지만 선의 바탕을 두고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육신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밥을 내 입에 넣다가 아차 싶어서 그냥 나눠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심을 이 성과 영혼으로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선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하느님의 우상 없이 세상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무뎌졌다거나 하느님의 우상을 가렸다라는 표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우상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내 눈에 악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최소한의 선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인간은 선과 악으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보고 막 비난하셨지만, 그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잔치집에서 윗자리 차지하기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스승이라고 불리기 좋아했다면, 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면 율법학자들은 지옥을 갔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정말 악한 동아리도 있고 정말 선한 동아리도 이렇게 존재를 하겠지만 그것과 그것 중간에 수많은 동아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선과 악에 기반한 인간 동아리의 그 수많은 구성은 결국 죽음 다음에 각 인간 존재의 자리매김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지옥과 천당은 이러한 구분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주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과 축복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천당은 이런 의미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의 이어짐을 우리는 교리상으로 얘기하면 연옥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지옥 따로 있고 연옥 따로 있고 천당 따로 있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 계시지만 또 자기 노력을 통해서 천당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색과 색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도와 여러 가지 명도로 결국 이어져 있듯이 쉽게 예를 든다면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가지가 아니죠. 복잡하니까 일곱 가지라고 하는 거지만 잘 보면 단지 일곱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색과 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지옥과 천당이라는 것은 연옥이라는 그 사이에 무수한 색깔들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방향을 향할지는 또 내 자신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그 길에 어디쯤인가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지옥이 완전히 검은색이라면 천당은 완전히 흰색이 되겠죠. 그리고 지옥과 천당은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 수많은 색들로서 이어져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살이에 따라서 그 색이 어디쯤인가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 축복은 하느님이 벌이나 상으로 내리신다라기보다는 하느님이 창조해 두신 섭리라는 길을 바탕으로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았던 인간이 져야만 하는 겁니다. 저주도 하느님이 내리신다기보다는 섭리 안에서 그리 되는 것이고 축복도 그래서 하느님이 내리신다기보다는 섭리 안에서 그리 되는 것이죠. 우주보다도 훨씬 당연히 훨씬 넓으신 존재가 인간의 죄 하나 때문에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분노해서 저주를 내리시고 또 인간의 선행 하나 때문에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축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문학적인 표현일 뿐 신에게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을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쉽게 말해서 힘을 빼는 신앙의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 작업이 나를 하늘나라로 흰색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겁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도 있는 그 옹졸함을 멀리하면서 그 옹졸함이 바로 이분법이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되는 그 옹졸함을 멀리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마음을 그 넓은 하늘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